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12장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렇게 선포하고요.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지금 읽은 46절부터 50절까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사실 다 별개로 각각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셋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도 보시면 앞에 있던 사건들과 비슷해서요. 처음에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6절을 보시면 사건과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설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아마 상황을 놓고 보면 건물이 있고 집이 있고 예수님은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고 계실 때에 그 뒤에 보시면 그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바깥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가 갖고 있는 전제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인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주님을 대한 것은 아니고 가족들조차도 다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장소만 놓고 보시면 이 사진을 만약에 위에서 찍는다. 우리 이렇게 평면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공중에서 찍는다 하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죠. 집 혹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담벼락이 있으면 주님은 안쪽에 또 가족들은 바깥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냥 가족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와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도 되는데 가족들이 밖에 서 있고요. 또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했다 했는데 이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본문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나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도 어떤 태도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태도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원하는 게 있죠. 가족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 보면 불신앙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죠.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을 흡족하게 하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은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게 보자면 주님을 따라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가족들이 자신들을 따라오게끔 예수님이 이 가족들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황 자체도 일종의 반응이기도 한 거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47절을 보면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럴 때에는 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야기하면 거의 100% 다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가족들이 밖에 있을 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조금 기다렸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데 그건 뭐냐면 가족들이 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가지 않는 겁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나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다 못해 산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했던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막 정죄하거나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예수님 지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런 뜻을 가지고 밖에 가족들이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마다 또 문화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가족들에 대해서 도리를 다할 때 어느 정도까지 도리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문화는 가족에 대해서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한번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교육자 외시간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성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제자훈련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따라오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경우에 아무리 되고 끝까지 가기 어렵겠다 싶으면 작정을 하고 그냥 이 모임을 끝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끝낼 때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가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 모아놓고 남편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자훈련을 하다가 묻는다는 거죠.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 다 그 모임 파토 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 꿍 하던 사람 한 사람이 꼭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부인들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가정을 잘 섬겨라 남편을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설거지 다 하고 교회 가라 살림 다 하고 교회 가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왜 교회에서 이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가정보다 교회를 다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서 결국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가정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하고서는 그냥 파토만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여기서 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머니를 밖에다 세워두고 이게 뭡니까? 이러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머니도 잘 섬기고 형제들도 잘 돌보고 이래야지 이거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아마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여하튼 이게 그냥 보통 읽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밖에 세워두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면 뭐 부모님이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과부로 살면서 아들을 소망 두고 키웠는데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 죽도록 고생하며 키웠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도 어머니를 쳐다도 안 보고 밖에 세워두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대답하신 내용이 48절부터 나오는데 48절에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 옆에 설교를 듣던 사람들 설령 불신앙으로 대답을 했어도 같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던 주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직접 있으면 행동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이게 도대체 왜 가족인지를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본문만 놓고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주님을 찾아와서 담벼락 기준으로 바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기준으로는 말씀만 들으면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행동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단 찾아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주님 주변에 둘러앉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함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가족이 되는데 충분하다. 그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주제는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설명하고 선포하면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고 누나고 형이고 또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늘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이고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으면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딱 한 가지 기준만 제시하셨습니다. 율법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었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도 부차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예수님만 기준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 주변에 둘러앉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렇지 않는가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가 아닌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선포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기는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주님을 찾아오는가 주님 주변에 둘러앉는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자매가 되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형제 자매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친하냐 익숙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님과 나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현실은 어떠하냐면 복음서가 계속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님 주변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이게 뭐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러 나온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정치적 성향이 마음에 들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절대로 같이 밥을 못 먹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친하고 원래부터 사랑할 만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좋아하는데 뭐. 원래 나랑 성향이 비슷한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어떠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귀한 은혜지만 동시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또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앞부분을 보면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은혜를 받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래서 깨끗하게 수리가 된 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본문에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침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집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집 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새롭게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면 내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것, 좋아했던 것,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누리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야지 돼요. 그 새로운 것이 채워질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이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만 이 내용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키워주고 또 나와 가장 친근하게 대하고 나와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가족을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등을 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육적인 가족들, 혈통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 내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곱 가지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을 등한히 여기신 게 아니라 어차피 저 사람들 불신자니까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고서 척을 지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인간적인 도리는 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신앙보다 우선시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너무 가족이나 혈통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기본적인 도리는 감당하는 사람, 그러나 여하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여하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누리는 성도들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형제자매가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각기 태어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혈통으로, 다양한 가문 속에서 태어나고 또 성장할 때도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들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